타조 사냥하는 법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타조는 사람들에게 쫓기면 일직선으로 냅다 달린다고 합니다. 타조는 날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서 다리의 힘이 워낙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을 다 따돌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타조의 특성을 알고 따라잡을 수 없으면 자동차를 동원해서 타조를 따라잡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마침내 몸과 마음이 지친 타조는 최후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 최후의 수단은 어떤 것이냐면 머리만 이제 모래 속에 파묻고 그렇게 있는다고 합니다. 자기 눈으로 위험한 순간을 목도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머리만 쳐박고 몸과 이런 모든 몸은 그대로 드러난 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그때에 이 타조 사냥꾼이 나타나서 상자에 딱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타조 사냥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타조들이 이처럼 머리를 쳐박고 쉬운 선택을 하는 바람에 많은 타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멸망에 가는 남유다 왕국의 왕족 또는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 때 포로로 잡혀온 수백, 수천 명의 엘리트 귀족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주권을 잃은 전쟁의 포로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던 아주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역사의 암흑기에도 빛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7살 나이에 고위직 관료로 전격 등용되면서 그때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 80세가 넘도록 고위직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탁월한 능력 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신앙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혼란한 시대 가운데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시시각각으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지요. 자칫 세속화되고 또 영적인 것으로부터 아예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다니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바른 삶, 바른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바벨론은 점령한 각 속국의 보물 중에 보물이 그 나라 인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속국에 있는 가장 탑 클래스인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인재 양성이 얼마나 까다롭고 또 까다롭게 사람을 뽑았는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구적인 열정과 학습적인 능력이 뛰어난 소년들만 데리고 왔다는 뜻이죠. 왕궁에 귀족들의 그 자제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조금 나쁘거나 어정쩡한 그런 청년들은 아예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뛰어난 타고난 영재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로 다시 훈련시키고 바벨론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인재들을 나중에 속국의 통치자로 다시 돌려보내서 친바벨론 제국을 점령지마다 만들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에는 그들로부터 멸망당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귀족 영재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여러 나라 인재들이 모였으니 서로 1등을 하려고 아등바등 했을 테지요. 바벨론 왕실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잘 먹고 또 건강을 잘 챙기고 명석한 머리로 출세를 위한 경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주제에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마다한다? 이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반역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조차 내걸고 뜻을 정하여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 초호화, 초특급 음식이긴 하지만 왕이 먹기 전에 일단 바벨론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가 드려지고 나온 그 음식입니다. 바벨론 왕이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벨론 왕이 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승리와 성공과 번영이 이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기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이 음식 속에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바벨론이 만든 신들의 영기가 내게도 임하옵소서. 나도 바벨론 대제국의 군단의 멤버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라는 이 뜻이 왕이 주는 음식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들은 세상의 최고의 영예이겠지요. 그들의 꿈이 바벨론 왕처럼 되는 거고 그들의 꿈이 바벨론 같은 나라를 만드는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신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먹는다, 왕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오늘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의 포로들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길을 받고 그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엘리트 특급 군단에 무임승차하는 건데 무슨 문제냐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게 제일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식으로 학문도 공부도 언어도 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육체 안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이 신앙 고백만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출세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다니엘은 딱 물러서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과 영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선포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 먹는 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제 사냥을 나가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실한 이 먹잇감을 잡아오는 그 사람이 이 사냥에서 가장 우승이라고 룰을 정했습니다. 사냥을 나간 여러 사냥꾼들이 각자 편한 무기를 들고 헤매이다가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토끼 한 마리가 저쪽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때 손에 들고 익숙한 창을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옆길에 기름기가 촤르륵 흐르는 이 말만한 노루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냥꾼은 순간적으로 노루를 잡을 것인가, 노루를 잡아서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그대로 쫓던 토끼를 계속 잡는 것이 이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은가 빠르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노루를 잡는 것이 이기는 길이겠지요. 그렇다면 노루를 잡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자신이 쫓던 그 토끼는 마음으로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창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목표를 향해서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다니엘은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각각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더 좋은 가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덜 좋은 가치를 내려놓았다는 그 말이죠. 다니엘은 구체적인 믿음의 세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쉬운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선택했던 두 번째 선택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압박할 때 크게 두 가지 양극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몰려와서 성도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죠. 아예 어쩔 때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첫 번째 시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첫 번째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시험이 또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더 무섭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대한의 세상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이 화려함을 동원해서 온 화려함을 다 당겨서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니엘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라는 망했지만 너만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출세해. 이제 작은 물에서 큰 물로 나왔잖아. 그냥 바벨론 우상 문화에 무임승차 해버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까? 세상의 타협은 너무 달콤합니다.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다니엘은 영적인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이 기차를 타면 하버드의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기차를 타고 가면 미국 대통령 최측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건 아니지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고급 문화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게 한 뒤에 그들이 결국 가져가고자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만 포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유일신앙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 세상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의 전략은 그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껍데기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위엄을 공포스럽게 드러내서 혼합종교를 만들고 교회는 단일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기력한 껍데기 신앙, 거룩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성도로 전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물질, 쾌락, 시대정신 이런 걸로 신앙을 혼합종교로 만들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이 코로나 속에서 무슨 교회냐고 무슨 예배냐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정신 차리라고 공공연히 이 시대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정신의 공격 앞에 다니엘은 그들을 철저하게 맞서 싸웁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오염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다음 단계까지 나아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무엇을 주던 어떤 유익을 주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가라는 것은 거룩을 빼앗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여 타협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니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주이시고 심판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슬이 버럽게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통치자 바벨론 왕의 말이 아니라 나의 심판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 고집이 아주 센 분입니다. 법원에서 사무관으로 일을 했는데 주일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TV도 없고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성경 통독을 합니다. 1년에도 몇십 독씩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본받아 자연스레 자녀들도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법원에 새로운 판사가 부임하여서 이 재판거리가 산적해 있으니까 일요일에 출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내 평생의 원칙이 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표를 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웃으면서 나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네요. 주일 지키십시오. 참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어중간한 자리에 불편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세상 안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준다고 다 받아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뜻을 분명히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가는 삶의 원리로 삼았고 그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무리 숭고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하고 이들을 맡은 환관장이 오히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쩔쩔쩔 매면서 부탁합니다. 자네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내 목이 위태하네. 나 좀 봐주게. 어차피 속으로 들어가면 다 같은 음식인데 굳이 따질 필요 있겠는가? 그냥 왕이 지정한 음식 먹게나.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중하게 예의 있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어르신,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먹을 테니까 나머지 왕에 지정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누구 얼굴이 해같이 빛나나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 가는 대단한 제안이지요.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아주 온유하게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용감하지만 무모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하나님이 황관장이라는 링크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인간관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시다시피 황관장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그 권력이 치열한 궁중 한 가운데서 총책임자이고 권력의 흐름, 힘 있는 자가 어떻게 배신하는지 등에 칼을 꽂는 현실은 어떤 것인지 닳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다니엘이 좋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에 타산이 철저한 황관장인데 이상하게도 다니엘한테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황관장은 다니엘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인간관계 속에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주제이심을 느부갓네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지방 행정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지혜를 선택했던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들, 노예로 잡혀온 그 청년들이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결단의 순간에 쉬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온 유다 소년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바로 살려고 뜻을 세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이 교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지노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15살 나이에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 최고의 엘리트들이 꿈꾸는 동료 소년들 사이에서 다니엘을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자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슬픈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힘이 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힘이 빠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밝히는 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어린 다니엘은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확고히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다니엘을 80년이 넘도록 책임져 주시고 세상 앞에서 빛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게 하옵소서. 세상에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